함께 말씀 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가 493장입니다.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우리 중등부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그 인생 전체에 함께해 주셔서 거룩한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청소년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예비된 그릇으로 다듬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가치관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그 뜻에 순종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2021 하계수양의 마지막 말씀, 7일차 말씀,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90분간 전할 내용을 제목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데 부제로 구원의 3단계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삶,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첫 번째, 영혼의 구원. 바로 어제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복음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활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소망이자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최종 단계인 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영혼의 구원, 생활의 구원, 몸의 구원이란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구원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이 세 가지 전체를 포함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는 이 중에 첫 번째 영혼의 구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신앙생활에 혼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별해 나갈 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서 있는 걸 알게 되고 나머지 삶을 전심전력에서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구원에 대해 구별할 뿐 아니라 그것을 실제 삶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디도서 2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49쪽 디도서 2장입니다.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다음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됐습니다. 구원의 3단계를 가장 잘 설명한 본문은 바로 이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에는 영혼의 구원이 나와 있고요. 12절에는 생활의 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몸의 구원이 나와 있고 14절에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구원의 3단계 중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제가 읽으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신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즉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이란 거죠. 원래 은혜라는 말의 뜻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이 안에 영혼의 구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먼저 정리해 보면 이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적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예, 저는 1992년 3월 14일에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과거적인 표현을 사용하죠. 이것이 영혼의 구원을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구원 받은 학생들이라면 이미 그것은 과거적인 구원이 될 겁니다. 저는 2020년에 구원받았습니다. 19년에 구원받았습니다. 18년에 구원받았습니다. 모두 과거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구원받은 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혹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날지라도 그 때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물었을 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언젠지.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부터 갸우뚱하게 됩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날이 있을 텐데, 물론 그날을 기억하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그 날이 있을 텐데 언젠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속에 갸우뚱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앞서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처음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날을 언급하고 기억하고 또 기념을 해요. 예, 물론 그 날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그 사실 자체는 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적인 구원이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하는데요,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고 부른다는 뜻이죠. 죄인을 의롭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칭의라는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죄인이 죄를 지어서 재판정에 끌려갔는데 판사가 모든 것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비록 죄인이 죄를 지은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았고 또 석방에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취했기 때문에 이에 본 판사는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땅땅땅. 바로 그 순간 이 죄인은 무죄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한순간에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칭의라는 것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죄인인데 무죄하다를 넘어서서 잠깐 이 죄인의 아버지가 국가를 위해서 많은 불이웃돕기와 또 과거의 공로를 세웠고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돌렸기 때문에 이에 본 판사는 이 죄인을 단지 무죄를 넘어서서 의로운 사람으로 선포한다. 땅땅땅 하고 도장 찍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이 사람은 죄인이었는데 갑자기 무죄한 상태를 넘어서 의인이 된 거죠. 어제 제가 속량이란 말을 썼습니다. 죄인이었는데 종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풀어주어서 그 자리에서 자유케 되고 양민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양반집에 입양이 된다면 양반이 되는 겁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례적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라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칭의는 죄의 형벌에서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은 사실 아주 위험한 상태에서 건진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사람은 죄로 인해 지옥 갈 만큼 위험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지옥 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천국 가게 되었다. 이 죄 때문에 받을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형벌에서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영혼의 구원이라고도 해요. 내 영혼이 멸망할 상태에서 건진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구원을 또 받고 하는 게 아니죠. 물론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중에는 초등학교 때 학예수양회에 참석해서 침례를 매년 샤워 대신 받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3학년 때 받고, 4학년 때 받고, 5학년 때 받고, 6학년 때 받고. 그런데 그것은 구원을 여러 번 받았다는 게 아니라 전에 불확실했던 게 이번에 확실해졌다는 뜻에서 그렇게 침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이 영혼의 구원은 평생에 한 번 받는 거죠. 마치 여러분의 육신이 어머니의 몸에서 평생 한 번 태어난 것처럼 죽은 영혼이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고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줄 때 우리는 그것을 단지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영혼의 구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번에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종종 요양병원이라든지 혹은 호스피스 병동 같은 데 가서 이제 곧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돌아가실 어르신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분에게 말씀을 전해도 이분은 앞으로 교회 다닐 수도 없고 성경을 볼 수도 없을 텐데 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전하십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예, 이분이 교회를 다닐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을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의 구원은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 있어도 눈을 감아도 귀만 열어놓고 있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죽기 몇 시간 전에 구원받으신 분도 꽤 많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돌아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정말 구원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 몇몇 학생은 어제 말씀을 듣고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 죽게 하셨구나.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놓으셨구나. 그럼 나도 천국 갈 수 있겠네 하는 확신을 가진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이 만일 다시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어쩌면 비웃는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 너는 교회 한 번도 안 다니잖아. 성경도 모르잖아. 그런데 어떻게 네가 천국 가? 나 일주일간 하계수양에 참석했거든. 야, 일주일 하계수양에 참석해서 천국 갈 거면 세상에 지옥 갈 사람 없겠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 혹은 놀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 영혼의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단번에 받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영혼의 구원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어제 우리가 잠깐 찾아봤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 영혼의 구원이죠. 지옥 가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셨다. 믿음으로 단번에 받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말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니, 넌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나도 생각해 보니까 이상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죽음 이후에 심판, 천국, 지옥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믿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믿게 됐지? 내가 머리가 좋은가? 여러분이 머리 좋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졌다. 왜 믿어지느냐? 바로 영혼의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보지 못했던 일을 확신 가운데 심어주신 겁니다. 야, 이게 생각해보면 기적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죄 많은 인간이 영원히 계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땅 대한민국에서 별로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지금은 천사보다 낮은 우리인데 천사보다 높은 존재가 되어서 영광받을 것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 수중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는데 온 세상, 아니 온 우주가 내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을까? 그건 기적이에요.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로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실 때에는 이 진실로라는 단어를 두 번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두 번 혹은 세 번 연속 나오는 말씀들은 전부 강조의 의미가 있다고,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얻었다고 했습니까? 얻었어요. 이미 나에게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영생이 이미 나에게 있다면 이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생이 이미 나에게 있는데 이루어진다면 영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혹 앞으로 살면서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생은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영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복음전도자가 성도의 가정에 심방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구원에 대해서 확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목사님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아준 거예요. 자매님, 여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더 교만한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자분이 처음으로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가끔 우리가 잘못을 하면 두렵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옆에서 어머니나 부모님도 자꾸 자극을 해요. 너 정말 구원받은 애 맞아? 근데 왜 자꾸 그런 거짓말을 해? 그러면 마음에 찔림이 되어서 정말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아서 이러는 건가? 하고 의심을 하고 괴로워합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자기 마음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실제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신하고,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른다든지, 자기가 죄인이고 지옥과 운명이라는 걸 모른다든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정확히 모른다면 정말 구원일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알고도 항상 의심만 하고 성경으로 나아오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상담을 하는데, 왜 왔니? 저 구원의 의심이 들어서요. 그래. 쭉 이야기를 해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확신한다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누구보다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말씀도 안다고 해요. 그래, 그렇게 다 아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셨다는 구절 몇 구절만 이야기해 볼래? 그럼 갑자기 이제 말이 달라져요. 복음 말씀 중에 생각나는 거 없어? 있어요. 뭐 염소, 송아지, 피? 모르겠어요. 다른 말씀은 없니?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게 어디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인가? 이러고 있어요. 또 다른 말씀 없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모르겠어요. 자, 구원 의심 안 하는 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은 말씀을 통해서 갖는 건데 말씀을 전혀 몰라요. 줄거리는 들어서 조금 기억은 하는데 말씀 자체를 모릅니다.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건데 말씀을 모르니 어떻게 의심을 안 하겠어요? 구원 의심 안 하는 게 기적인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물론 말씀을 다시 다 들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구원에 관한 말씀들을 다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점점점 확신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집회만 참석하고 스크린에 띄워주는 말씀만 듣고 구원받았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금방 없어져 버릴 확신에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라지지 않는 확신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경찰이 삐뽀삐뽀 와가지고 수갑채워가지고 체포해 재판석에 세우진 않거든요. 분명히 경찰이 나를 체포할 때는 어떤 어떤 혐의로 또 어떤 어떤 죄가 입증되어서 이에 체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됐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대에 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잘하면 그거 봐서 옮겨주겠다고요. 이미 옮겨놨다고요. 이미 옮겨놨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언제 옮겼어요? 믿을 때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사망은 지옥이고 생명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생명체에서 결단코 흐려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흐려지지 않는다고 표현한 걸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셨을 때 세상 모든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 믿는 순간 그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흐려지지 않는 거죠. 마치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어요. 야, 합격했다. 근데 깜빡 잊고 등록하는 날짜까지 등록을 안 했어. 그러면 합격이 어떻게 돼요? 취소돼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지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믿지 않는다면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때 생명책에서 결단코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니까 좀 의심이 들어요 라고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죄를 용서하는 범위도 완전히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완전한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가끔 그 친구가 잘못한 걸 기억하고 떠올리기도 하고 또다시 보복하려는 마음도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기 어려운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용서도 완전한 용서입니다. 나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속죄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용서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심지어 부모로 할지라도 자식이 계속 잘못하면요, 야 너 안 되겠다, 너 호적에서 파버릴, 너 나가,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부모가 내 아들이지만 정말 내 마음에서 이제는 놓았어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건 사람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한 7번은 할까요? 하고 빨리 칭찬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7번 용서하는 게 굉장히 많이 용서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사람은 한 3번 용서할까 말까 하는데 자기는 수제자잖아. 칭찬받으려고 7번까지 할까요? 빨리 칭찬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70 곱하기 7이니까 490번 용서란 말이잖아요. 그럼 그 말은 490번 센 다음에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고 보복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영원히 용서란 이야기예요. 근데 인간은 그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니 7번 용서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490번을, 아니 더 나아가서 끝까지 용서합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관원이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대요. 1만 달란트면 조단위예요. 조단위. 아마 세금을 맡은 한 공무원이 국가의 세금을 왕에게 돌려드려야 되는데 잘못을 해서 그 많은 세금을 날려버렸다든지 징수를 못했다든지 혹은 어떻게 빼돌렸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돈을 왕에게 빚졌으니 이 사람은 사형이잖아요. 왕이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과 가족들 전부 감옥에 가두어서 갚게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비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갚기는 어떻게 갚아? 조단인데. 뭐 몇 억도 아니고 조단위의 돈을 어떻게 갚겠어요. 근데 갚겠다고 자꾸 울면서 용서를 구하니까 임금님이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 네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건 내가 아는데 네가 그렇게 비니까 내가 불쌍히 여겨서 너의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겠다, 너는 자유다 하고 풀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자기 동료 관원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졌거든요. 우리로 하면 몇백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 목을 잡고 조이면서, 우리말로 초크, 영어구나, 목을 조이면서 숨 못 쉬게 캐캐가면서 빨리 갚아 빨리 갚아 갚을게요 그랬더니 안 돼, 갚을 때까지 안 놔줘 하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것을 다른 관원들이 보고 너무 민망히 여겨서 왕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왕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 관원이 몇백만 원 빚진 친구를 빚 갚으라고 목을 조이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왕이 대노해가지고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될 게 아니냐 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너희도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오래 참아주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졌는데 탕감받았다는 것을 정확히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다른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았을 때 자기도 비로소 사랑을 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10년 참아주실까? 20년 참아주실까? 내가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계속 죄를 짓는데 참아주실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은 그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혹 일시적으로 교제에 떨어진 사람이라도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쫓지 않아요. 다시 받아주십니다. 애초에 그 주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속죄의 범위도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은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존재죠. 네가 나를 좋아해 주면 나도 너를 좋아하고 네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너를 미워하고 이런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가여 각기 제 길로 각건 의리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많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개미는 인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개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개미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일 인간이 할 수 있다면 개미처럼 변해서 개미에게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개미는 그 개미가 하는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다 이해는 못할 거예요. 여전히 개미는 개미고 이 사람은 사람으로서 개미가 된 존재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뿐이지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보다 높으시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여러분의 성장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적절하게 사랑해주고 또 잘못했을 때 공의로 꾸짖어주고 그래도 여전히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여러분은 편을 들어주고 여러분을 높여준다면 그럼 여러분이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근데 만일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학대한다든지 사랑해주지 않고 항상 미워한다든지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너는 쓸데없는 놈이야, 무가치한 녀석이야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이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쉽게 받았다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참 잘 만난 거죠. 구원받은 부모님 혹은 여러분을 잘 사랑해 주신 부모님, 하나님을 잘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돈 내고 받는 사람은 없죠. 선물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 받기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큰 선물을 주면 이런 걸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건 영원한 속죄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뭘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걸 받으면 설마 나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그래서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어른들 중에는 이걸 공짜로 받기는 너무 미안하니까 착한 일도 좀 하고 교회도 좀 다니고 헌금도 좀 하고 성경도 좀 배우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알면 그때 가서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평생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평생 성경 공부해도 성경 말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먼저 성경을 알아 성경을 알려면 먼저 구원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짜로 뭘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구원 잘 받는 경향도 있더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선착순 100명 라면 한 박스 나눠준다 그러면 새벽부터 가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짜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은 구원을 잘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너무 우러우신 분들,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너무 우러우신 분들, 아유 내가 어떻게 공짜로 뭘 받나요? 내가 뭘 하고 받아야지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파키스탄 가가지고 시계를 선물로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계를 이제 차고 가서 시계를 보면서 설교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건 없고 시계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차고 있는 시계를 드려요. 근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고 시계 같은 걸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계를 주겠다고 하면 저렇게 비싼 시계를 설마 줄까 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 성경 강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시계를 풀어서 주겠다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아니 빨리 들어야 내가 이걸 주고 다음 말씀 전할 텐데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좀 받으세요. 다 이러고 보고 있어요. 앞에 여러분만한 학생이 있어서 얘야 나와서 이거 받아라 그랬더니 아니 이거 줄 테니까 받아. 아니 준다니까 나와. 받아라. 좋아해야 되는데 굉장히 막 인상을 쓰는 거야. 받아줘서 고맙더라고. 여러분 이 시계는 선물인 겁니다. 받으면 이 친구 것이에요. 얼마 동안요? 받는 순간부터 영혼이요. 이제는 이 시계는 이 친구 것입니다 하고 이제 설교 마치고 내려오니까 그 친구가 다시 왔어. 여기요. 시계를 다시 돌려주는 거야. 야 이건 너한테 선물로 준 거야. 에? 진짜요? 진짜야. 진짜요? 진짜야. 진짜요? 아 진짜라니까 좀. 고마워요. 그때서 나가면서 하고 좋아하고 나가요. 8천 원 주고 샀는데. 자, 몇 년 지나서 그 마을에 다시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풀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갑자기 앉아있는 사람들 눈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잘 듣지? 하다가 지금 몇 시 됐지 하고 시계를 보니까 갑자기 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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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 그 사이에 소문이 났어. 마지막 날 시계 받으려고 전부 눈이 초집중을 하더라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비싼 시계 차고 갔거든. 안 줬지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공짜입니다. 공짜로 주시는 선물. 가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니라 사람이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공짜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얻은 선물인 거예요. 공짜입니다. 그런데 이 공짜로 주는 선물을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서 안 받는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가장 큰 죄가 돼요. 이제 이 세상에는 죄라는 건 딱 하나 남아있는 거죠. 바로 안 믿는 죄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살인죄를 지음이요 간음죄를 지음이요 도둑질한 죄를 지음이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 에덴 동산에서는 먹지 말라였어요. 근데 먹는 죄를 지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은 믿으라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것은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은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말이에요. 믿을 때 영생이 확정된 것처럼 안 믿을 때 심판이 확정된 겁니다. 이 사람은 믿지 않으면 지옥은 심판받기 전에 정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 때에서 하나님께서 백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건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서 형량을 정하는 심판일 뿐이지, 즉 벌받는 강도를 정하는 심판일 뿐이지 이미 지옥 가는 것은 안 믿을 때 작정이 된 거예요. 왜 지옥이 작정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를 믿으라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아버린 죄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전파하시는 이 복음을 무시한 죄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 왕이 있고 왕자가 있는데 어떤 평민이 와가지고 왕자의 뺨을 때렸다고 합시다. 어떻게 돼요? 그 왕이 보고 있는데 아주 박살날 거예요. 이번에 보셨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연설한 다음에 앞에 나가가지고 악수를 했어요. 한 사람이 악수를 받아줬습니다. 악수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 뺨을 때렸어요. 그 죄는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 지금 굉장히 중한 벌을 받게 될 위기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뺨을 때려도 큰 죄가 되잖아요. 하물며 왕의 아들을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죠. 영원한 심판인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길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거죠. 참고로 여기에서 이제 믿는 것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믿으라고 할 때 자꾸 자기 마음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마음을. 근데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이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고요. 어떤 일에 큰 낙담을 했을 때 마음과 일이 잘 풀릴 때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와 밖에 나갈 때 마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믿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마치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인데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고 싶어요. 그런데 한 60년 된 비행기 엔진이 다 낡았고 나사가 다 빠졌고 날개가 다 낡아버린 그런 비행기를 타고, 괜찮아, 나는 대통령이니까, 전직 대통령이니까 이 비행기를 타고도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어, 믿어, 확실해 하고 출발했다고 합시다. 한국까지 태평양 건너 오겠어요, 출항하겠어요? 이 사람 출항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쳐도요, 이 사람이 믿고 있는 비행기가 믿을 만한 비행기가 아니라는 거지. 출항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번에도 한국에 오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에어포스 원, 미국 대통령이 타는 대통령 전용기를 탔어요. 이 대통령 전용기는요, 옆에서 핵폭탄이 터져도 안에 사람들이 보호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직접적으로 맞지 않는 한 추락할 일이 없는 비행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비행기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타는 차도 비스트라고 하잖아요. 웬만한 그 요격이나 미사일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정말 짐승 같은 차예요. 가장 안전한 비행기, 안전한 차를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거든요. 제가 이 에어포스 원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 걱정이 돼. 행여라도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불안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면 한국에 무사히 올까요, 못 올까요? 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탄 비행기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파리도 미국에 갈 수 있어요. 날아서 못 가요. 그런데 미국 가는 사람 어깨에 달라붙어가지고 비행기 타면 미국까지 간다니까요. 바퀴벌레도 미국 갑니다. 그런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 아무리 수영 잘해도 자기 힘으로 수영에서는 미국 못 가는 거예요. 수용해서 가려고 하는 건 자기 믿는 거고 비행기에 의지해서 가는 것은 비행기를 믿는 거죠. 자, 우리는 비행기보다 더 안전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고 또 하나님은 3500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신 말씀들은 다 믿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지 내 생각 믿는 게 아니에요. 서울 가는 버스를 탄 학생이 중간에 잠이 들었다 깼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산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낙담합니다. 내가 버스를 잘못 탔다고 확신합니다. 나중에 어디서 내릴까요? 서울에서 내려요. 왜냐하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가는 버스를 탔다니까요. 반대로 부산 가서 버스를 타놓고 서울 간다고 확실히 믿어요. 어디 갈까요? 부산 갑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기대고 있는, 믿고 있는 대상이 확실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입니다. 강을 건너갔는데 강에 얼음이 1mm가 얼었어요. 그런데 조직폭력배 두목이 그 앞에 섰습니다. 옆에 보니까 목사가 있어요. 조직폭력배 두목은 야 이거 건너가면 죽겠다. 근데 옆에 목사는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건너가면 살 수 있어 하고 목사가 건너갑니다.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얼음이 1mm잖아요. 조폭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얼음이 10m가 얼었어. 그런데도 걱정이 돼요. 내가 조직폭력배인데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서 얼음이 깨지지 않을까? 그리고 조심 건너갑니다. 무사히 건너갈까요? 못 갈까요? 건너가죠. 왜냐하면 얼음이 10m가 얼었으니까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갈 만큼 착한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 데려가실 은혜로운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영혼의 구원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밥 먹었다라고 할 때 단지 밥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국도 먹고 김치도 먹고 깍두기도 먹고 고기도 먹고 구원받았다는 말에 죄를 용서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 가게 되었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성령님을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말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의롭다함 받은 거고 거듭나는 거고 영생을 얻은 거고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고 성령을 받게 된 거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죄사함이 없으면 나머지 다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자, 이제 이 구원의 3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디도서 2장 12절에 나타난 생활의 구원입니다. 여기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 양육이라고 했는데 양육이란 것은 젖 먹는 아이를 기르는 거잖아요. 11절에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기뻐하시지만 그 이후는 우리가 올바르게 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양육을 하셔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아줄 뿐 아니라 길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나가십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부터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셔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경건해질 겁니다. 우린 천국에 가면 세상 정욕을 다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거기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천국에 가면 근신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경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완전히 거룩해지지는 않는데요. 그런다 할지라도 거룩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에서 완전히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거룩하게 살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그때 거룩해지겠지. 지금은 하고 싶은 거 하자. 그게 구원해 주신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는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 기뻐하지만 그 다음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친구들 이상으로 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고 바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만큼 거룩해지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사셨거든요. 육체를 입고도 사실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처럼 사신 분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인간이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도 복음을 깨닫고 나서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정말 예수님의 삶을 재현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아유,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서 신약성경 14권이나 기록한 최고 사도잖아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이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간 사람들이거든요. 아이, 그분들은 전도인들이니까 그러죠. 우리는 학생인데요. 그래서 평신도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가 됐건 자매가 됐건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모든 사람이 다 작은 예수처럼 살 수 있으며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은 비록 아이라도 그 말과 행실에 바른 것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바울처럼 삶을 지금 현재 요구하진 않아요. 그러나 중학생으로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내 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을 원하신다는 거죠. 국가에서도 여러분에게 전쟁 나면 총 들고 나가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 청소년이니까. 하지만 전쟁이 났을 때 최일선에서 싸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후방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는요, 보통 어른들이 추수를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옆에 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있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곡식을 줍는 일도 할 수 있고 일하는 분에게 시원한 물을 갖다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이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생활의 구원이라고 해요. 이 생활의 구원은 현재적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그날은 이미 지나갔고요. 그 이후로 지금부터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구원받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고 있습니다는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생활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는데 성스럽게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어제까지는 죄가 나를 유혹했을 때 꼼짝없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죄로부터 멀어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똑같을 수 없어요. 인간 역사도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로 나뉘잖아요. 내 삶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나뉘어야 됩니다. BC와 AD가 따로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나는 그 전과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전과 똑같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주인으로 나를 바꿔 나가시거든요. 어떤 방이 있습니다. 낡고 아주 벽지도 다 지저분해져 있어요. 근데 아주 깔끔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그 집을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그 모든 걸 보고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낡은 벽지를 다 뜯어내고 새로 도배를 하고 더러워진 것들을 다 닦고 청소를 하고 장판도 새로 깔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죠. 하물며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으로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셔요. 그걸 마치 라이트를 비치듯이 내 구석구석을 비춰서 드러내십니다.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음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마땅히 버려야 됨을 알려주셔요. 자,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버리고 안 버리고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알려주시고 나의 어두운 것을 드러내주시고 그걸 바꾸라는 압력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꾸고 안 바꾸고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바꾸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영광이 달라집니다. 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내가 내 삶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려고 조금 노력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육체의 죄성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사단 마귀와도 싸워야 돼요. 그 중에 여러분은 청소년기에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육체와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자라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육체가 빨리 자라는 것을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또 어려워할 거예요. 어른들은 별로 자라지 않잖아요. 오히려 키가 줄잖아요, 저 같은 경우. 자, 그러나 여러분은 생각 이상으로 빨리 자라고 덩치는 커졌는데 정신은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 그대로 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남학생 보면 초등학교 3, 4학년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코 올리고 쉬는 시간에 먹을 거 먹으러 다니고 밖에 나가고 땀 흘리고 집에 가서 안 씻고 누워 자고 다음날 어제 땀 흘린 옷 그대로 뒤집어 입고 나오고 전혀 별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몸은요 쑥 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은 초딩인데 몸이 중딩 혹은 고딩이야. 그러니까 정신이 몸을 못 따라가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허락하신 것 같아요. 왜? 이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자기 육체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육체를 다스리는 훈련의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시기. 이 육체가 크면서 많은 욕구들이 나와요. 예전에 없었던 욕구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청소년 때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 성욕 같은 게 막 상승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나중에 세상과 싸우기도 어렵고 마귀와 싸우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그게 한꺼번에 지금 시작되고 있지만 주된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됩니다. 청소년기가 되면요. 부모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성향이 있어요. 왜? 등치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엄마, 아빠만 해줬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어리니까 이러고 있다가 해볼만 한데 특히 이제 남학생들은 어머니에 대해서 나보다 키도 작고 힘도 없으니까 그냥 대충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버지는 팔씨로 한번 해볼게요. 응? 아직은 안 되겠군. 찌그러져 있어야지. 응. 그러나 또 내년 되면 팔씨로 한번 응? 해볼 만한데 이제 고등학생 되고 2학년 되면요. 아버지가 팔씨로 하면 자기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되면 아버지 이 녀석이 그럼 탁 잡아요. 말로 하세요. 그것부터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내가 몸이 컸지만 그러나 질서가 바뀌진 않아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는 거지 어머니가 계시고 딸이 있는 거지 그 질서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 내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훈련,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는 훈련, 그걸 해나가는 게 생활의 구원입니다. 현재적 구원이에요. 특히 청소년기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시기에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중에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는 네 육체와 평생 싸우라 그래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고 롯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나가니까요. 자기도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 가보니까 뭐가 좋은 게 있을 줄 알았더니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시골이에요. 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실망했죠. 자, 그러다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거든요. 롯도 따라 이집트에 내려갔어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눈이 번쩍 트였습니다. 아, 여기 살고 싶다. 우와, 우와.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라고 하셨거든요. 가나안에 돌아오고 나니까 롯의 눈에는요, 이집트만 계속 아른거리는 거래요. 내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돼? 이집트 가고 싶다. 세상은 저렇게 화려한데 나는 왜 이 시골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나중에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가축을 기르다가 물 때문에 싸웠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무 좁은가 보다. 우리가 있는 땅이. 네가 나를 떠나서 가고 싶은데 가거라. 네가 선택하면 나는 반대로 선택을 할게. 롯이 아이고 그걸 왜 인지야 말씀하세요 하고 눈을 들어서 소돔 땅을 보니까 애굽 같은 거예요. 이집트 말고 소돔이 애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돔으로 갑니다. 죄악의 도시로. 그리고 죄악의 도시에 푹 빠져서 거기 성읍의 장로까지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마음은 안 편해. 근데 육체적인 소욕은 소돔에서 잘 충족이 되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빛처럼 쏟아서 소돔 고모라 다 태워버렸습니다. 롯은 겨우 60만 빠져나와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돌아간 게 아니라 산으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죽었는지 내용이 안 나와요. 부끄러움의 자식들만 남기고 어떻게 죽었는지 안 나옵니다. 그는 육체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딸을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드려라 이런 말씀 안 하셔요. 자기 자신도 못 다스리는데 무슨 시험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시험거리인데.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육체적인 것들을 다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이삭을 드리는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셨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이 청소년 때에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생활의 구원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한 번 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어머니에게 대들지 말아야지. 결심 한 번 한다고 평생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하루에도 12번씩 각오하고 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현재 진행형 생활의 구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응? 구원 받았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루라고 돼 있네. 이게 뭐지?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활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도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응? 구원 받았는데 뭘 또 자라? 이건 생활의 구원이라니까요. 아이가 소년으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에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이 따로따로 구별돼 나오거든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에도 자라가라 자라가라 성장해 가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건 생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아실 거예요. 한 소년이 돌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돌무덤의 주인공이 자기 어머니예요. 자기 어머니가 6.25 전쟁 중에 자기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이 많이 온 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아이를 낳게 되어서 이 다리 밑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혼자 낳은 겁니다. 아이를 낳은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그 다음에 찾아온 거죠. 아이가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나오잖아요. 근데 눈보라가 몰아치고 사방이 눈에 덮여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지만 자기 아이가 추위에 얼어 죽을까 봐 그 아이를 자기 옷을 벗어서 꽁꽁 싼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 둘 벗다 보니까 몸에 옷을 다 벗어서 이 아이를 꽁꽁 싸 맸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추울까 봐 알몸으로 그 아이를 꾀하는 거죠. 그리고 밤을 보내다가 어머니는 얼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던 군인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입양해서 기르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 그 부모 밑에서 성장해갔지만 자기 모습이 부모하고 다르잖아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부모님이 이야기를 준 거예요. 사실 나는 너희의 친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다. 너희 어머니는 한국에서 전쟁 중에 너를 낳다가 그 추위에 너를 껴안고 얼어 죽으셨다. 내가 그 어머니를 돌무덤으로 그냥 묻어두었는데 네가 정말 원한다면 같이 가보자꾸나. 아이가 울면서요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온 거예요. 그때도 겨울이었던 겁니다. 그 산을 올라가가지고 어머니의 돌무덤을 가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그 돌무덤에 눈이 덮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 돌무덤에서 자기 어머니를 한참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때문에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때는 이보다 더 추우셨죠, 어머니.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서 그 어머니의 무덤에 덮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알몸으로 어머니의 무덤을 딱 껴안아준 겁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보답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적어도 보답하려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보답하려는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모르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짐승은요, 은혜를 모르지 않습니다. 삼국지 같은 걸 읽어보면 견마지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적군인데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결국은 포로로 잡혔습니다. 당연히 처형돼야 마땅한데 이 장군이 인품이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적 사령관이나 두목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목을 베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이구나. 너는 우리 군대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지만 그러나 네가 원한다면 나는 너를 내 부하 장군으로 삼고 싶다. 나랑 같이 큰 일을 해보자꾸나 하고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오히려 장군으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죠. 나는 죽어서도 우리나라에 훈령이 되겠다 하고 그냥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사랑에 감동이 돼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을 해하려고 여러 번 노력했던 사람을 용서해주고 장군으로 삼는다니요.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견마지로예요. 개견자 말마자예요. 가장 천한 게 개고 가장 일 많이 하는 게 말입니다. 저는 주인님 아래에서 가장 천한 개처럼 혹은 가장 힘들게 수레를 끄는 말처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나중에 주인을 위해서 죽는, 기쁘게 죽는 그런 군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주인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으니 제가 주인 앞에서 간이나 뇌를 쏟아내고 죽은들 무엇이 아까우리까 하고 주인 위에서 목숨 바치는 충성된 장군들이 많았어요. 간을 내어 쏟는다, 뇌를 내어 쏟는다 그런 표현까지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개도요 주인 따르잖아요. 말도요 그 고생을 하지만 주인이 자기를 인도해주고 먹을 꼴을 주니까 그 수고를 아끼지 않잖아요. 성경에 가장 부정한 짐승이 나귀입니다. 나귀. 나귀는 정말 부정한 짐승인데 나귀도요 주인의 수레는 알아요. 그래서 주인 수레 옆에 가가지고 저 묶어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주인의 손길도 알아요. 그 고집 세고 그 더러운 나귀가요 다른 사람이 끌면 안 갑니다. 이 나귀가 원래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코에다가 뚜레를 해요. 코를 뚫고 나무로 고리를 해서 잡아당기거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혹은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입 안쪽에 이빨이 비었거든요. 거기에 쇠를 넣어서 잡아당겨요. 입이 찢어지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힘센 사람이 주인이 아닌데 그 나귀를 끌려고 잡아당기잖아요. 코가 찢어지고 입이 찢어져도 안 갑니다. 내 주인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공중의 새는 때가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주인을 모르고 자기가 있어야 될 것을 모르고 자기가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우린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제가 나중에 잘 커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만큼이라도 보답하겠습니다. 그 마음은 가져야 됩니다. 그건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언제까지 철없는 아이로, 언제까지 이 세상 것 다 누리면서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말로 자신을 위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 소년처럼 자기 옷을 벗어서 무덤에 덮어준 이 소년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각오와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걸 생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지만 너희는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훌륭하면 아들도 훌륭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르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남한테 섬김받고 살았다면 이제는 좀 전에 말한 견마치로 개나 말처럼 남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종노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너를 섬기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영원히 같이 갈 사람이거든요. 중학교 졸업하면 헤어질 사람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헤어질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미우나 고우나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옛날의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옷을,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 이제는 죄를 안 지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점점점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담배 피던 사람들 다 끊고요. 끊으세요. 마약 하던 친구들 있으면 다 끊으시고, 술 마시던 친구들 있으면 다 끊으시고,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사는 친구들 있다면 그 컴퓨터 부숴버리든지 아니면 부모님 방에 갖다 두든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 말씀 듣고 집에 가가지고 컴퓨터를 부숴버릴 수는 없고 엄마 아빠한테 혼나겠죠. 게임을 지워버려야지. 지우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지우세요. 싹 지워버리세요. 아니면 폼에 다고 다시 깔든지 운영체제부터 다시. 게임 지우세요. 게임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3일 지나 다시 까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많이 목격했거든요. 지우고 3일 지나 다시 까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가서 지우세요. 결심 한번 하고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지우고 내일 깔더라도 일단 오늘 지우세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갈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이 죄가 살면서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죄는 분명히 줄어들어야 돼요. 이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에서 죄를 지었어요. 이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돼요. 특별히 육체와 싸워야 됩니다. 그것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이 생활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과 비교하면, 영혼의 구원은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인인데 상태는 죄인 상태로 출발합니다. 생활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 상태도 점점점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한 5년, 10년, 20년 지나면 이제는 죄와 상당히 멀어져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다르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돼 있어요. 이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는 한 번 회개합니다. 그때는 죄인으로서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이제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짓는 죄를 매일매일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잘못한 게 생각나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생활의 구원이라면, 영혼의 구원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게 생활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던 그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죄인으로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은 징계는 있어도 지옥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먼저 우리의 언어가 이제 더러운 말, 부정한 말, 합당하지 않은 말, 욕 같은 거, AC 이런 거 있잖아요. AC 이제부터 하지 마세요. 그냥 ABCD 이렇게 하세요. 뭐 그냥 IC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뭐 영어 배운다고 IC 나는 봅니다. OIC 알았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성질, 나는 원래 성질이 이래 어쩌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질이 다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성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다혈질이야 그게 자랑 아니에요.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꾹 인내하고 참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절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도끼리는 저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저 사람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보다 어리더라도 존중해 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섰을 때 공개적인 자리니까 존중하는 말을 쓰잖아요. 저의 아들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두 명, 세 명 있으면 존중해 주려고 일을 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 친구들끼리 편하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어요.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옷은 자신의 간증을 잘 드러내는 복장을 해야 됩니다. 너무 지저분한 옷을 입거나 너무 세상적인 옷을 입거나 너무 자기를 드러내는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옷은 그 사람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간호사 옷을 입었어요? 간호사예요. 소방대원은 간호사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소방대원은 방호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야죠. 군인은 군복을 입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옷이 품질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단정하게 입고 나를 너무 드러내지 않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음식은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으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중요한 건데 친구들 아무나 함부로 사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친구예요. 친구들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따라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친구들을 이끈다라는 거대한 야망을 가져보면 좋겠어. 내 친구들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에게 매력을 느끼고 나를 따라오게 만들겠다. 제가 그런 사람을 알아요. 친구들 전도를 굉장히 잘했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중에 물어봅니다. 왜 저 친구 따라갔어? 그랬더니 뭔가가 있대요. 뭔가가 있는 친구래요. 그래서 많이 따라와서 많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일은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안 하면 좋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건가 의심이 된다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게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혹 그러다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징계하셔요. 아들처럼 대우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그렇게 징계하는 이유는 영광을 주기 위해서죠. 네가 훌륭한 아들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 더 큰 영광을 받기 원한다. 그래서 너를 아들처럼 징계한다고 하셔요. 그래서 잘못하면 혼냅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것처럼. 하지만 여전히 혼나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여전히 부모님은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순종함으로 더더욱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확신을 가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도 나는 적어도 이 중고등부 시절에 이 교회 학교는 빠지지 않겠다. 그건 결심해야 돼요. 나중에 청년 때 결심하겠다. 그때는 못 돌아옵니다. 그때는 세상에 발목 잡혀서 돌아오기 어려워요. 중고등부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확실히 거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주님 오시면 구원의 세 번째 단계인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기다린다 그랬는데 이것은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몸의 구원이란 건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나는 앞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이 육체의 죄성을 버리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여전히 죄를 짓는 나를 보고 한탄을 하거든요. 자,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되는 거죠. 이 몸이 구원인데 이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먼저는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몸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그 다음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게 휴거죠. 그래서 휴거는 영어로 랩처라고 하는데 가장 큰 기쁨이란 뜻이에요. 이제 행복이 영원히 펼쳐지는 거고, 다시는 슬픔도 수고도 고통도 눈물도 학원 가는 것도 시험 보는 것도 치과 가는 일도 없습니다. 배 아파서 화장실 찾는 일도 없을 거예요. 모든 고통이 지나가고 완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몸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도 우리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는데 이게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도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는데, 아니 뭐 구원을 받았는데 뭘 또 기다려요? 여기서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는 그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주님이 오시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가릴 거라 나는 가노라. 이제 천사보다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어떤 전도인은요, 주님이 오시는 걸 너무 사모해서 주님 오늘은 안 오십니까? 주님 내일 오시렵니까? 매일매일 그러고 살았어요.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 섰습니다. 주님 오늘은 안 오십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빠바바바밤 하더래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야 이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구나 주님 하고 창밖을 내다보는데 빠바바바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빠바바바밤 근데 왜 안 변하지 빠바바바밤 봤더니 뒤에서 차가 신호 바뀌었는데 왜 안 가냐고 크락션을 울리는데 크락션 소리가 빵빵이 아니라 빠바바바밤 머리 벅벅 긁으면서 왔대요. 자, 언젠가는 그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겁니다. 자, 그러면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서 저 천국에 가는 거죠. 천국에 가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한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의 높이가 2220km, 폭도 2220km, 너비도 2220km. 그래서 한반도 두 배 길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북한 넘어서 두 배 길이에요. 층수로 따지면 한 층이 3m면 74만 층쯤 된대. 개인당 천국 가는 사람이 100억 명이면 1인당 분양 평수가 10억 평이래요. 뭐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집이 작거나 혹은 청년들 집값이 너무 뛰어서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집이 이미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 집은 모든 게 황금과 보석으로 이루어진 집이에요. 중국 가면 황금 화장실이 있거든요. 여기서 변을 누르면 황금색 변이 나온대요. 근데 정말 천국은 모든 게 금, 은 이런 걸 넘어서서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오팔 정말 아름다운 이 세상에 없는 값진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길은 유리같이 맑은 금으로 포장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계속 펼쳐져 있고 그 나뭇잎들은 온 세상을 소성케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늙거나 병들거나 죽는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밤이 없고 다시 고통하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할 겁니다. 아무개 들어오십니다. 천사들이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우리는 하고 쭉 걸어가는 거죠. 그 길 끝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꼭 껴안아주면서 세상에 살면서 고생 많았지.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온 세상을 다스리자꾸나. 왕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자기가 가는 곳이에요. 완전한 과학과 예술의 나라, 수고 슬픔 고통 저주가 없는 나라, 밤이나 어둠이 없는 나라, 우리가 거할 곳이 많은 나라, 생명나무와 열매가 있는 나라, 수많은 성도들이 다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들을 다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뿐 아니라 영원한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 영원한 즐거움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게 몸의 구원이고 어려운 말로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언젠가 몸의 구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영혼의 구원은 지나갔고요. 몸의 구원은 주님 오심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건 생활의 구원이죠. 그래서 이 2021 학예 수행이 끝나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중학생 여러분이 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각오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간 중등부 학예 수양회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원받은 학생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그 전과는 다른 참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주님께서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이 수양회를 계기로 더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학생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육체를 다스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교회 학교에 성실하게 임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훗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